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혹은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사람 참 드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자, 마음에 속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씨의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사실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럴 때 그걸 듣고 견딜 수 없었던 다윗입니다. 어려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가 심부름 삼아서 전장에 나갔다가 그 말을 듣고요. 이 돌팔매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뭘 두려워할 거냐.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지 마세요. 전 어릴 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가 죽었어요.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느냐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훗날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말씀만 하세요. 그냥 한 칼에 없애버리겠다고 그럴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겠노라.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였으니 또 쫓겨다녀야 되죠. 훗날 그가 범죄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나 싶었는데 한 1년 뒤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빌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보여줬던 다윗의 그 태도가 옆에 신하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는 일어나서 밥 먹자. 밥상 차려라 이거예요. 신하들이 이상해서 물어요. 아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단 말을 듣고 어떻게 밥 먹자 하십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과 그 신하들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이상 난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요. 울며 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머리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밤이 넘어가요? 우리는 안 넘어갈는지 몰라도 다윗은 넘어가요. 그게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아니요.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훗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 나서는 바람에 급히 도망치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면서도요. 하나님을 안 잊어요. 따라오면서 욕을 퍼붓는 시므이에게요. 그 시므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므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용서하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시므이를 벌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게 뭘까? 답이 나와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럼 하나님 집 없었느냐?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으라고 해갖고 조립식으로 하나 지었었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때까지는 아마 한 500년쯤 안 됐을까요? 500년 이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든지요.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요. 아 그거야 임금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그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말이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가 언제 어느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그런 뜻을 비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었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 7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것도 다윗에게 직접 이 말 전하라. 그렇게 사람의 기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신 예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가 아주 어릴 때요. 어쩌다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엄마 아빠 세계 일주 시켜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 하면요 그 기분 좋아요. 실없는 소리로 들려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우스워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얘들이 좀 큰 후에, 너희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도 없어요, 아예. 내가 저희들 세계일주 시켜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걔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세계 일주 시켜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걔들 별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 말이 안 지워지는 건 무슨 일이죠? 아니 저 말했는 장모님들은 깜짝 잊어버리고 아니 언제 그 말 했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왜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가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게 남아있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했던 말이니까 책임져 이러겠어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아니 걔들이 세계일주 시켜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뭐 저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머릿속에 그 말이 안 지워지죠?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이라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감사하다면서 한마디 툭툭 던진 게요 부모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 보면 그래요. 어버이날이라고요. 애들이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챙겨줘요. 뭐 이상한 종이에 뭐 이상하게 삑삑삑 그려가지고 뭐 스티커 몇 장 붙여가지고 선물 하고 줬다니. 근데 며칠 날 지 생일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선물이요. 1, 2만 원짜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 저거 아버지한테 줄 때는요. 아버지가 이 선물 받아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은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이거. 근데 이거 하나 덜렁 주워놓고요 선물 내놓으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겨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에게 세계 일주라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지금 이래서 마음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됐다. 너 그거 짓지 마. 대신에요 네가 내 집을 지어준 걸로 하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주마. 이 얘기가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요 너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윗 알아요? 다윗 이야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옛날에 훌륭한 저 조각가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뭘로 붙여요? 다비드상. 다비드 가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옛날 대구에 들어가면 저 큰 체육관 앞에요 좀 죄송하지만 빨가벗고 폼 탁 잡고 서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조금 낯을 붉히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그런 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왜? 정말 실물 같은 멋진 남자가 그래서 좀 나체로 서있어서 그렇죠. 그게요 다비드 상이에요. 다윗이라 그러면 가장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작품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만만 하면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요 내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재밌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 그럴 능력 있냐? 받은 걸 하고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한 190년 정도 존속하는데요. 그 사이에 왕조가 9개 들었어요. 왕조가 9개 들었었다라는 것은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왕조의 길이가 30년이 채 안 돼요. 30년이 채 안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죠. 한 왕조의 길이가 30년도 채 안 될 정도로 날이면 날만 세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고 그 밑에 부하장수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남쪽 유다는요 그보다 훨씬 단 500년 정도 존속합니다만은 그 500년 기간 동안에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없었느냐? 아니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만한 사건이, 쿠데타로 갈 만한 사건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 쿠데타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그 동네에서 500년이나 그대로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왕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이어진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렇게 갔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리고 내 위가,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아들이 내 집을 짓도록 해라.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고 건물 지을 준비만, 다윗이 죽을 때까지요, 성전을 지을 준비만 잘 하게 됩니다. 사전에 안 나오는 말 중에 하고잡이란 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고제비 혹은 하고잡익 하는 말요. 안 하려고 못해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뭔 일만 있으면 앞에 나서서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잡이한테 못하게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집 식구들은 대체로 앞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저는 평생에 부자만 달고 살았거든요. 부실장, 부반장, 부위원장. 제가 부자 달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구를 하면 풀백을 보고요. 저 배구를, 구인조 배구를 하면 후위에 서고요. 항상 뒤쪽에 서는 게 우리 집 분위기가 좀 그래요.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가서 사돈댁에를 갔다 오더니 뭐라 하느냐 하면요, 아빠 그 집은 있잖아, 온통 하고제비 출신들이야. 처음에는 얌전하게 했더니요, 마이크 잡더니 서로 안 놀라 그래. 그러고 나와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모르더래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이 나으냐 하는 건 제 생각에는요, 좀 하고 싶어 하는 집안이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하고제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놔둬, 그거는 내 아들한테 넘겨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은 일절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요, 깨끗이 손떼고 대신에 준비만 잘해서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일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 바깥에 나가도요,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꼭 내가 해야 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은요,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할 때에 내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토록 하려면 뭘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그런 생각 한도 안 해보셨어요? 여긴 하고제비가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무엇 헌물을 해두면 이 교회가 내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까? 1번 강대상, 2번 저기는 피아노, 이런 거요. 아니 멀쩡한 강대상 놔두고 목사님 그 강대상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좋은 걸로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대상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집사님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표 안 나는 일에 헌신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고 다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면 안 될까요? 괜찮죠?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빛이 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뒤에서 잘 도와주고 준비하고 이러는 거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요 수도 없이 찔렀고 몇년 동안 찌르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더니요 어느 날 교회 나오려고 딱 마음먹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회가 데리고 나오는데 와버렸어요. 나는 수십 번 찔렀고 다른 사람은 한번딱 찔렀는데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네? 내가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가서 달랑 가서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진짜 기뻐하셔야죠. 뭐만 봐야 돼요? 뭐만? 이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날 주부의 인도자 이름은 누가 올라가나요? 99번 찔렀던 내 이름이 올라가요. 한 번 찔렀던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가요. 한 번 찔른 사람 이름 올라가죠. 그래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빛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내가 했다는 것을요. 다윗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고 그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겨라. 이 말에 다윗은요. 일체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글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본문 있죠. 역대상 22장 8절 얘기를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니까요. 그럼 다윗이 흘린 많은 피를 흘리도록 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 많은 전쟁을 하도록 한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한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건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성전 짓지 말라 하시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피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한번 배우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들고 가요? 짐승의 피를 들고 가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속죄소 거기다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나를 보려거든 피 없이 나올 수 없다 이거잖아요. 범죄하고 떠나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요구했던 그 피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자기 독생자의 피예요. 하나님 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피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넌 성전 짓지 말라.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피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렇게 짐작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특별한 이쁜 점이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뭐죠?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먼 훗날 다윗의 아들 때에 이르러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새치기를 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짓지 마. 말이 딱 잘라버려도 좋은데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한테 있단다. 이러면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너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유예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열심을 하고제비 다윗의 열심을 말리시면서 그에게 핑계 삼아서 하신 말씀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핑계 대실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있는데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빨리 이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가 한번 치라고 하는 바위를 두 번 쳤잖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경고망동했으니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이끌어낸 공로가 얼마나 큰데 세상에 화 한번 냈다고요. 들어가지 마. 이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요.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억울해요. 이렇게 물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답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난 여호수아나 이 전부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인물인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철자가 똑같아요. 의미도 같아요. 둘 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간다. 그런데 이 입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 인솔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걸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지만 구원의 문턱까지만 율법이 인도해 줄 뿐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모세가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도 눈이 말짱하고 몸이 건강해요. 뭐 어떡해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었나요? 굶어서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해서 죽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병사, 아사, 뭐 죽음의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요, 모세가 죽은 죽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 예가 없거든요. 늙어서 죽은 거, 병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멀쩡한데 죽었어요. 답은 하나님께서 그만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여전히 천국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그 모델하우스 구경 가고 싶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어디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랬냐? 너 못 가. 그래서 일로 와.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모델하우스 구경 가고 싶어하던 모세를 불러서 어디로 갔냐니까 완성된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율법은 요 구원의 문턱까지 인도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바위를 두 번 안 쳤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저렇게 실수해서 못 들어갔으니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교훈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연극 무대의 등장인물하고 비슷해요. 각각 맡은 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충성했는데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은 사람도 있어 보여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쭉 뒤돌아보면요, 이 일이 마치 연극이나 드라마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연극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요, 주인공이 죽었다고 그렇게 애석해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실제로 죽은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서 그 다음날 다른 드라마에 또 나와요. 그거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하게 데려가셨냐, 너무 불쌍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왜? 요 땅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다윗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솔로몬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혹시 뜻이 뭔지 아시나요? 솔로몬을 발음을 저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면 솔로몬 이렇게 돼요. 온 떼버리면 샬롬 이렇게 되죠. 솔로몬은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하고 솔로몬은 어근이 같아요.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안녕이 되겠죠? 안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평안하시죠? 이 말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샬롬이죠. 이러면 솔로몬은 이런 뜻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가 봤던 대상 22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에요? 평화를 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도 잘 보세요. 앞에 예루 떼버리고 나면 살렘이죠. 살렘 역시도 샬롬입니다.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요? 평강의 토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으신데 이 성전이 뭐냐?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가 참된 평안이 있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에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평화의 집을 짓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달리 말하면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았으면 솔로몬은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요,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 평화를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전쟁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싸우시고 심판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평화의 나라예요. 죽음도 사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일진데 다윗이 이 험한 역할을 맡은 거죠. 다윗이 이렇게 수고해서 나라를 세우면 솔로몬은 그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맡은 거란 말이죠. 다윗이 수고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했죠. 그 열매를요? 수고한 아버지는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그 열매를 잘 누리게 되잖아요. 이 아들이 잘못 누리면 나라 집안도 다 팔아먹는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이 아들이 잘 자라나서 아버지 노릇을 또 잘하면 이게 수고가 되죠? 그러면 또 그 아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화를 누리셨나요?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고난을 당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고난주간에 주로 뭐 하시나요? 가끔은 외국의 토픽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재현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나오고요, 또 그 매맞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보는 것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죠? 우리 보고 그 고난 당하라고요? 아니요, 우리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다 겪었으니 너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너무 슬프게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고 해서 저는 조금 반대로, 야, 고난주간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지나야 되는 주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고생 고생을 해서 이만큼 먹게 살게 됐는데, 야 이놈들아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그래 호강해서 되냐?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아버지 어딨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 덕분에 너희는요? 잘 먹고 잘 살기 바란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겠어요? 물론 아버지의 그 수고를 너무 몰라주면 안 되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수고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되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잘 살면 그게 아버지 기쁨이잖아요. 고난주간에 너무 슬프게 지내지 마셔요. 참 우리나라 고난주간은 참 시기가요. 참 미울 때예요. 지난 그 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요. 원래 고난주간에요.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요. 꽃이 많이 피는 주간이 고난주간 고의간입니다. 어디 한번 꽃놀이 한번 나가보려고요. 꽃구경 한번 가려고 나가려고 폼 잡아보면 고난주간이잖아. 그래서 못 간 적이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요.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참 감사하지만 우리들어 기쁘고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당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잘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갚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사야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가 당할 거 다 당하셨으니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기쁘세요? 피곤하세요? 짜증나세요? 좀 빨리 안 마치고 뭐 저렇게 기냐? 또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주일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 모양으로 너무 째째하게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음 확 넓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라고 이런 은혜 베푸셨다. 이걸 가지고요. 마음 확 넓히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면서 동시에 다윗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다윗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솔로몬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써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수고하셨고 예수님의 그 수고 덕분에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온갖 부를 다 누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